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은 38절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38절까지만 해도 긴 장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이 있고 마리아가 찬송을 하는 장면이 있고 굉장히 긴 절수가 누가복음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이렇게 길게 성탄절에 성탄절 시즌에 우리가 많이 그리고 종종 듣는 이런 성탄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 성탄의 이야기는요 성탄절에만 듣기는 참 아까워요. 여기에 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오늘 읽었던 26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26절에서 38절을 가지고 저에게 자세하게 설교를 하라 그러면 저 적어도 5주에서 6주는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 방대한 분량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38절에 있는 그 문구를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처녀가 아기를 낳은 거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으면 아니 낳기를 이전에 몸이 좀 이상해서 약국에 가서 누가 야 그래도 몸이 이상한데 혹시 아기 가진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야 나 처녀인데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데 좀 찜찜해가지고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 기스를 가져다가 검사를 했더니 몇 줄이 나오더라? 두 줄이 덜컥하고 나오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어떤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놀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조금 있다가도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동정녀가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를 갖기 이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소녀야 너 아기 가질 거야. 너 아기 낳을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들으면 어떠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막 커지고 뒷걸음질 치고 소리 지르고 절대로 안 돼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진짜로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놓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조금 강조를 하겠지만 마리아에게 부르는 호칭이 있었는데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누구에게서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은혜를 입은 이 마리아를 놓고 이야기를 할 거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누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지난주에도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고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예요. 우리가 신학자들을 놓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신학자들을 놓고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신학자들을 크게 그냥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보수주의자들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기록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막 난도질을 하는 아주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그룹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그룹의 모든 신학자들이 누가는 유능한 역사학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든 보수주의 신학자든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 누가를 역사학자, 그것도 유능한 역사학자, trustworthy, 믿을만한 학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가가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데오빌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어디서 들은 얘기 가지고 어깨 너머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게 아니에요.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문헌들까지 다 긁어 모은 거예요. 자료들을 다 긁어 모으고 이야기했던 거 베드로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마가의 이야기를 다 듣고 기록을 해서 전체를 가지고 통합하고 조직적으로 나눠봐서 쓰게 된 게 누가복음 1편 그리고 2편은 사도행전이 된 거예요. 방대한 분량을 쓴 거예요. 행하셨다라고 하는 탄생 기사에 있어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속, 구원을 놓은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가브리엘을 보내서 지난주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동일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6개월 간격이에요. 오늘 읽었던 2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6개월 후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6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가서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2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통보하러 온 거예요. 그냥 official announcement을 하는 거예요. 공고를 하러 이렇게 가브리엘을 보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public announcement, 공고를 들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를 우리가 별명을 붙인다면 오늘 구절에서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준 것이 있는데 바로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The Favorite One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Virgin Mary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본문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없는데 전에는 가끔씩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중에서 한두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꼭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두 가지의 이유를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문구가 있죠. 그 문구는 천주교에서 하는 문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천주교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내가 물어요. 그럼 맞아요. 그러죠. 그러면 그 처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죠? 동정녀라고 쓰는데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신경의 맨 밑에 가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그렇죠.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오리지널 컨텍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아 여기 Catholic 교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천주교 것이니까 하면은 안 됩니다라고 저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라틴어로 Catholic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은 천주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Catholic이라고 하는 라틴어 자체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뜻이에요. 즉 온 우주 만물에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 하나가 된 그 교회를 Catholic Church라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오리지널 텍스트는요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기독교가 국교로 됐는 줄 아십니까? 로마에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를 하고 드디어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 4세기입니다, 여러분. 그 3세기, 그러니까 313년에 국교가 되고 325년에 이단이 생겨서 니키아에서 신경을 하나, 신앙 고백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니키아 신경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난 다음에 교황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교황이 생기기 시작한 건 4세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사도신경은 언제 만들어졌게요? 2세기예요. 사도신경은 이미 고백하고 있었어요. 이미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 기독교 교회가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도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시고 누군가가 사도신경은 천주교 거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설명해 주시고요. 좀 모자르다 그러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우리 그럼 같이 얘기합시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했던 이 말은 당시 이 동정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요. 동정녀라고 하는 말 뜻은 결혼하지 않는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정녀라고 하는 헬라어의 본뜻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우리 한글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수처녀예요.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해보지 않았던 여인을 동정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정혼했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요셉과 잠을 자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팔레스틴의 우리 조선 사람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당시 팔레스틴의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문화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입 하나를 줄이기 위해서 어린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어릴 때는 시집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한 7살, 8살 정도 뭐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누구네 집에 시집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은 오늘날의 약혼이 아니라 정혼이에요. 그걸 정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 딸이 가임 여성이 될 때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가 언제쯤 되는가 하면 13살에서 16살 정도의 어린 소녀예요. 그 어린 소녀인 마리아를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인가 하면 바로 은혜를 입은 마리아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돌아가 볼까요? 28절에 그들에게 들어가 은혜를 그에게 들어가, 죄송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마리아여 라고 부르지 않고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30절에 있는 말씀에 가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아직 그 번역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greetings라고 되어 있어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말은 hi, hello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굉장히 기쁜 모습으로 마리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냥 찝찝한 모습으로 아이, 하나님은 또 왜 나를 심부름을 시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오는데 그 기쁜 소식이 뭔지 알잖아요. 아기가 있을 거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은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실 메시아라는 걸 알잖아요. 그 기쁜 소식을 마리아에게 가서 전달을 하는데 저기 마리아가 있다면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뛰어갈까요? 달려갈까요? 예, 잠 깨십시오. 뛰어가고 달려갈 거예요. 뛰어가고 달려가가지고 헬로 내가 좋은 소식 갖고 왔어 그럴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모습으로 달려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일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충만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은혜의 그 레벨이 수위가 이만큼 높아 있기 때문에 마치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나눠주는 것처럼 은혜를 나눠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충만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13살에서 16살 정도라고 그랬죠. 추정을 할 때. 근데 이 소녀가 여러분들의 집에 13살, 16살 된 손녀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죠, 아직. 아직도 애잖아요. 근데 그 애를 가브리엘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16살짜리가, 13살짜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 통로는 여러분이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에게,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 메시지를 받을 때 마리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놀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놀라는 마리아예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엉뚱한 소리를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우리 반응은 보통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라고 뒷걸음을 칠 수 있겠죠. 그냥 영어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What is going on? What?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아니 가브리엘이 왔는데 나한테 인사를 하는 말이 아 내가 다음 달에는 돈 만불 줄게, 복권 맞게 해줄게 그러면서 복권 번호를 쫙 가르치고 가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아니라 너 애기 가질 거야. 그런데 남자를 알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무서웠지요. 정말 무서우니까 이 마리아의 생각을 이미 알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30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여러분 물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성경에 있는 여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인들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리아처럼 축복받은 여인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를 했는데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다음 말을 제가 뭐라고 할 거를 알고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죠? 예, 맞아요? 틀려요? 아, 반응이 전혀 없어서 노건사님만 있다고 맞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도 축복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와 같은 축복은 받고 싶죠. 그 일은 아니더라도 그런 축복은 받고 싶죠. 그렇죠? 그런 축복은 우리가 받고 싶다면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 축복은 사명이었어요. 그 축복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는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그것은 일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이고 맡긴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아야지요. 그런데 지난 몇 주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구역 편성표에 구역장, 부구역장 이렇게 이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분씩 이제 확인을 하느라고 전화도 했고 만나기도 했어요. 다음 내년에는 구역장 좀 맡아. 막 경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휴,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고. 부구역장이라도 그럼 아유 말도 안 된다고.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거 어떻게 하느냐고. 마리아는요. 근데 어느 분은 내년에 이것 좀 맡아주실래요? 그랬더니 아멘. 그냥 1분도 안 돼서 다 끝나버렸어요. 아멘 하고 끝났어요. 그분이 본인이 나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역시 자격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아멘 했을까요? 아니에요. 맡기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목사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돼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실 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단순하게 사명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져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탄생기사에서 은혜를 받은 마리아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탄생기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 하나님이 아기를 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아기를 낳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져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에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사가랴에게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사가랴에게 너의 아들은 요한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런 것처럼 마리아에게 너의 아들은 누구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라고 지목해 주셨어요. 누가 이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강아지가 있죠? 강아지가 올 때 물론 다 커서 이미 다른 집에서 살다가 이름을 갖고 있어서 온 아이들도 있지만 그냥 처음에 오면 누가 이름 지어요? 여러분들이 짓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 그게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여기 동물들이 있어. 여기 짐승들이 있고 동물들이 있는데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라고 먼저 명령을 하세요. 아담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잠깐 면담 좀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 다 만들어놨는데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름 좀 질게요. 불만 없으시죠? 그리고선 아담이 먼저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하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지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요한과 예수처럼 직접 지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질서예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반려견들, 반려묘들, 그런 뭐 강아지, 고양이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이고 그것들은 나머지 것들은 동물이에요. 그 질서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남편보다 강아지를 더 좋아하고 아내보다 고양이를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이름을 다시 지어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말뜻은 뭐냐면 너는 네가 주인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물론 이 시편 2편은 지금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로 적용을 해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내 거다. 내 자녀다. 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도 이사야서 4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찬양곡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이 마리아의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의 권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능력이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13살, 16밖에 되지 않는 여자아이에게 그리고 그렇게 잘 사는 집안도 아니었어요. 나사렛 동네라고 그랬어요.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천한 여인에게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낳아달라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여자아이에게 잉태시키시고 By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장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맡고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닥쳐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마리아가 잠깐만 나 생각해 보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종의 자세로 내려갑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뭐라 그랬다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에서 귀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 38절에 하나님이 주의 여종이오니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I'm your servant. 라는 말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의 master이라는 말이에요. My lord라는 뜻이에요.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가 어요 라고 하기보다 엎드려지는 이유는 내가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큰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자녀는 자녀이지만 내 마음에서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종의 자세로 사는 거예요. 그게 효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 어떤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픔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장님과 종업원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의 그 주인은 나쁜 분이 아니세요.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하는 말처럼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잊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지금 앞에 자막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예, 알았어요. 새겨 들을게요.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미리 알고 있다가 잘 대처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으로 여러분 가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Let it be to me. Let it be to me. 그 말씀대로 according to your word. 당신의 말대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다른 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t it be done unto me.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예요. 아이 뭐 알았어요. 뭐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 그 아니라 네, 알았어요. 이루어지게 하세요. 오세요.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 여러분, 신앙생활은 수동적이 아니에요. 능동적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예, 알았어요. 그 말씀대로 살게요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나는 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낮아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 글을 쓰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Let it be don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기도하겠습니다.